네, 2022년 올해 주일 말씀으로 저희들이 같이 본 말씀은 사무엘하, 작년 사무엘상에 이어서 사무엘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각자의 마음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도 말씀 가운데 주의 권능을 입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이 어둡고 힘든 시대를 이기는 진정한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은 떠납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시대를 끝낼 수는 있고 정리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이 이제 사울 이후를 어떻게 이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겼던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다윗이 열어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어떤 것인지를 사무엘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펼쳐나가는 도구가 되기 위한 것이고 그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올해 새해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여호와를 잘 아는 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의 한 자락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이냐, 우리는 어떻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한 삶과 감정을 다스리는 삶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이에요. 70인역이 이 성경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까지를 사무엘상으로 1권으로 나누고 2권은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보면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기록된 부분을 별도의 책으로 나눈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누구나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얼마나 깊은 원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인지, 그리고 또한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혹시나 사울이 전장에서 죽었지만, 블레셋 땅에서 죽음을 맞았지만은,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죽음을 맞았지만은, 혹시 다윗, 그가 이 죽음에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억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사무엘 하나, 열왕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점을 분명하게 선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네게브라고 하는 저 남쪽 지역, 시글락이라고 하는 최남단 지역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다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블레셋과 갈릴리 쪽, 저쪽 북쪽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리만 따지면 약 14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전혀 무관한 거리에 있었다. 그런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사흘째 되는 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있는 날에 한 청년이 왔는데 그는 보니까 행색이 죽음을 애도하는 표현이에요. 당시 뭐 죽으면은 되게 옷을 찢거나 그리고 머리에 흙이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함으로써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색을 보면 어떤 죽음을 알리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정말 왕에게 절하듯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 4,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망하여 왔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청년은 왜 이 140km가 넘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달려왔겠느냐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는 여기 다윗을 찾아온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고리 팔찌를 벗겨서 굳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저런 정황을 얼핏 눈치채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우선 전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이 사실이 31장 사무엘상 31장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병기든 자에게 전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패전이 확연해지자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병기든 자가 두려워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죠. 어쨌건 이 청년은 길보아 산을 어슬렁거리다가 어쩌면 그게 블레셋 군사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이스라엘 군대에 무슨 이 시신에서 뭔가를 얻을 게 있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정말 무슨 뭐 100년 된 산삼을 캐듯 큰 수확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는 그걸 벗겨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팔아서 한미천을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내가 사울을 죽인 전공을 마치 세운 듯 얘기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곧 시작될 사울 왕국이 끝이 나고 다윗 왕국이 시작될 때인데 새로 시작되는 다윗 왕국에서 무슨 한 자리라도 얻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 약삭빠른 계산, 영리한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로 마치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는 그것들을 자기가 취해서 다윗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지극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뭐 왕관 하나 챙겼으면 큰 거 챙깁니다. 뭐 산에서 신받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만한 얘기죠. 왕관을 찾았는데 그러나 그 왕관을 가지고 잠깐 생각에 젖은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불릴 수가 있지? 한미천 잡은 걸 어떻게 하면 더 큰 행운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참 엄청난 계산을 한 결과 이걸 다윗에게 필시 갖다 주면 적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는 또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속에서 살지만은 그야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차제에 다윗에 가면은 바로 곧장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고 히브리 사람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윗 곁에 측근의 한 사람으로 등용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은 이런 짓 하지 않아요. 그냥 왕관 하나 받았으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리한 사람이 자기 꽤 빠지는 이유예요. 우리는 영리한 사람들이 자기 꽤 빠지는 것을 잘 봅니다. 왜 자기 꽤 빠져요? 꽤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 꽤가 불러올 뒤의 일들은 두 번째 일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아말렉 소년, 아말렉 청년의 얘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장을 뒤지면서 뭐 돈 될 만한 것도 없나 이런 걸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건 하면 여러분 단단히 한 미천 잡죠. 그렇게 한 건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한 달에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해서 2-300만 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한 건 단단히 해서 그냥 뭐가 큰 대박이 나는 사람들은 적게 이렇게 열심히 자기 노력을 다해서 조금씩 벌어서 그냥 힘겹게 먹고 사는 사람들을 무지랭이 취급하듯 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바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한 건에서 큰 돈 벌면 소비 생활이 달라지죠. 소비 규모가 달라지죠. 씀씀이가 달라지죠. 돈이 생겼는데. 그러면 사귀는 범위도 달라져요. 교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점점 삶의 여건과 환경이 나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언제 정신 차립니까? 추락할 때 날개가 없는 건 어떻게 추락을 하죠? 추락할 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잔꾀를 내고 자꾸 무슨 말을 만들고 자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라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죄로 포맷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포맷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의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하면 약삭 빠른 머리를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윙윙 울립니다. 귀가 따가워요. 무슨 생각이 그렇게 복잡한지 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한테 먼저 찾아갔죠.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사단이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야,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겠어? 먹어봐. 아니 저렇게 지혜롭게도 할 만하고 먹기에도 탐스럽고 보기에도 탐스럽고 저렇게 지혜롭게 할 만한 과실을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그리고 저걸 먹는 순간 너 죽지 않아. 누구 말이 맞았어요? 사단 말이 맞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만큼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둘이 뭐예요? 눈이 밝아졌더니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상대방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벌거벗었어도 허물하지 않던 부부관계가 한순간에 깨진 거예요. 영리해지니까, 똑똑해지니까. 그 결과로 그들은 엉겅퀴가 나는 곳에서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는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십시오. 점점 에덴의 동으로 가면서 그들은 이른바 문명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결국은 파멸로 치닫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오죽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여러분 사탄 교가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얘기 들으면 답답해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은지 아주 답답하고 우리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기복신앙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각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왕관 팔아가지고 한 몇 년은 잘 먹을 수 있을 텐데 어쩌면 평생 먹고 살았을 텐데 다윗한테 가져가면 필시 사울과 원수관계 있기 때문에 나를 칭찬할 것이고 내게 고마움을 표할 것이고 내게 단단히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다윗을 몰랐습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저는 처음에 성경 통독 전체를 마치고 다윗 진짜 정치적이다. 야, 이 사람은 그냥 체질이 연기 체질이어서 울고 싶으면 울고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한순간에 떡주무르듯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얼핏얼핏 들었어요. 사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13년간 죽으라고 나를 따라다니고 죽일 만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죽었다는데 뭐 그냥 날아갈 것 기쁜 게 보통 인지상정이죠. 다윗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가 왜 하나님이 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든다고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저는 뭐 두세 번 읽을 때는 요나단 때문에 슬퍼했겠지.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니까 뭐 사울은 잘 돌아가셨고 그냥 요나단 친구랑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이제 다시 못 보나 하는 그런 슬픔이 주된 슬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문장을 곰곰이 보면 예, 그는 사울도 그 죽음을 슬퍼했고 요나단의 죽음도 슬퍼했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이 패망하고 블레셋의 칼에 그렇게 대거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홀로 앉아서 금식하고 눈물을 쏟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울만한 일이라고 할 때 울 수 있는 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니까 아마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냥 뭐 덩달아 울었을지도 몰라요. 덩달아 잘 우는 게 또 한국 백성들입니다. 그냥 누가 울면 따라 울어요. 그러다가 묻습니다. 뭐 때문에 우니? 누가 죽었어? 단순히 감정적인 울음일까요? 저는 이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가 웃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을 춰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보십시오. 울 일이 있으면 웁니까? 슬퍼해야 마땅한 일인데 슬퍼하냐고요. 어쩌면 그 점에서 미디어는 혁혁한 공을 세웠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슬픈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는 아마 슬픔에 무뎌졌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가슴을 찢고 통곡해야 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도처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 슬퍼해야 할 일에 대해 슬퍼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쩌면 감정에 굳은 살이 베끼듯 박혀서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남의 어려움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보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도 뉴스거리로 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뉴스 하나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결혼식은 못 갈 망정 장례식에는 반드시 참석하라고 그러겠어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 짓눌리거나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으로부터 졸업한 겁니까? 우리는 이제 전혀 희로애락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고, 듣는 기능이 있어서 귀를 주셨고, 말씀하시는 기능이 있어서 입을 주셨듯이 그분은 슬퍼하고 분노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차고 오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감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아브라함, 믿음의 첫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 듯한 그런 공감을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공감을 약속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편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편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모든 주파수를 맞춰줄 만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주파수가 산산이나 조각이 난단 말이에요. 아무 공감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 소통에 지금 수단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동일한, 예? 그런 공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해서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를 직접 박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만난 적도,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박해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와 나의 박해는 동일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공감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감의 능력이 바르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영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졸업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순전한 감정, 삿된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 감정을 제대로 느낄 줄 아는 것, 그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로 살아갈 때는 죄인이란 자기 감정밖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남의 감정 그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 말로 뭐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뭐 어쨌건 내가 뭐 꾸짖어 쫓아낸들 뭐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달려들 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 그게 내가 미워하듯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죽음이라는 사실로 그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미워하던 뭐 한 왕이 죽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죽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의 생각은 각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두 번씩이나 자기 손에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안 죽였단 말이에요. 아니 내 목에 칼을 들이댈 때도 그는 그 칼을 담담히 맞았으면 맞았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을 얘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는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는 계속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은 그는 슬픔의 만가를 부르게 됩니다. 슬픔을 아름다운 삶의 관계로 만들 줄 아는 지혜, 이 세상에 그런 슬픔이 우리는 값싼 슬픔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나 슬픔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위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까닭은 그렇습니다. 슬픔을 만난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슬픔의 가치를 모르고 그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고 그 슬픔을 내 입장에서 가볍게 위로하는 것처럼 슬픔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지금 뭐 그냥 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실컷 같이 울다가 돌아왔어요.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들이 눈에 안 보이는 그 교회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나 5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아들을 잃었을 때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뭘 했는데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해서 제가 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도의 대답은 진실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울어주신 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한 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뭐 슬픔의 미학이라는 얘기도 있고 슬픔에 관한 얘기가 많지만 오늘 이 시대가 슬픔을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천박해진 세대가 되고 만 것이죠. 또 슬픔에 슬퍼하지 않으면서 슬픔에 진정으로 몰입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슬퍼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왜 너는 슬퍼하지 않느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슬픔은 외고 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슬픔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없기 때문에 하는 짓이지. 따라서 오늘 이 정적 아니에요. 뭐 죽으면 뭐 쾌재를 불러야 할 사람이 죽었지만 이게 다윗의 인격이고 믿음이고 그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는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실수를 안 했습니까? 그가 죄인이 아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슬퍼할 줄만 알아도.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다가 다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이 청년은 제 입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을 자초한 것이죠. 잔꾀를 부리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가볍게 거짓말 좀 했다가 정말 목숨을 빼앗긴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처리하는 다윗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도적대 두목이 아닙니다. 기분 난다고 무슨 마음대로 이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처럼 한 나라의 법관처럼 근거 있는 사형을 언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던 사울에 대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손대지 않았었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식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을 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가다가 그 한 여인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말 한마디에 정신을 금세 차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가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 칼을 뽑아가지고 단칼에 목을 자르죠. 그러나 본인이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결인가요? 잘못된 판결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고 하는 말 한마디 가운데 다윗은 판단이 섰을 거예요. 진실함이 없구나. 그리고 정황 가운데서도 진실하지 못한 정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건 다윗은 오늘 이 일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우리가 그가 화가 나서 그냥 듣는 대로 즉시에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슬퍼할 때 슬퍼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처리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처리가 되도록 나름대로 고심하는 흔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잃은 목석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충성된 사자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추수하다가 막 더운 날 그냥 얼음 냉수 한 잔 먹는 그런 기분, 마음이 시원하더니 보면은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보면 아, 더운 날 뭐 골프 치다가 무슨 생맥주 한 잔 먹는 기분 이래야 금방 알아듣겠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입을 열어 노래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메시지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초기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 하나님 어떻게 꼭 우리 같습니까? 예수님도 꼭 우리 같아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중받는 자가 된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경홀히 대접받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람도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읽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불꽃처럼 드러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사실 조심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잔머리를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다가 어리석다는 소리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믿다가 바보같이 산다는 얘기를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몇 달간, 몇 년간 계산일 뿐이에요. 오래 가보면 압니다.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가 돼봐야 계산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죽고 나야 진정한 계산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택하면,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계산에 묶이지 마십시오. 작은 계산에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좀 손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보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차 때문에 작은 손해 아니라 큰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손해보세요. 우리가 주차만 잘해도 전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네를 시끄럽게 하지 않아도, 동네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애써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집요하게 추적하듯 그렇게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다 읽었나요? 네, 오늘 16절까지 다 읽었는데 그 뒤에는 시편이 시가 또 나오니까 다윗의 시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기대하시고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2022년의 첫 주일 이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그저 생각하면 제 것밖에 모르고 그저 계산하면 잔꾀밖에 모르는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폭포수 같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해도 우리가 주님께서 연초부터 부어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이 은혜로 우리의 돌처럼 굳어진 마음, 각질이 된 우리의 마음이 벗겨지고 아주 어린아이의 연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아주 연약한 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참 진지한 마음, 진솔한 마음, 정말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정을 속이고 사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도피하거나 회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뿌리박은 삶을 깊게 살아갈 때 하나님, 슬픈 일이 있으면 정직하게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가감없이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과 먼저 소통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먼저 공감하게 하시고 그 공감이 흘러넘쳐서 이웃과 소통하고 이웃과 공감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